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2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드리는 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당시에 저 사람만큼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그는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울의 회심은 그때 당시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홈런을 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제일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을 회심시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만큼 이 사울의 회심은 충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보통 성도와는 보통 성도가 사는 것과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사람에게 임한 은혜와는 차원이 좀 다른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도 맨 밑바닥에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은 이 사울은요 보통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수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만큼 헌신을 하고 사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사울은요 일이 아니라 오나 십 정도로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울에게 일어난 확인한 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사울은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습니다. 사울의 교제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구로 바뀌었냐 하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권력이 바뀌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요, 교제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로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들과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수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관심사였지만은 이제 수준이 약간 업되고 나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일, 즉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천국의 일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툭 던지신 말씀이 가슴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셨다는,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말씀이 갑자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은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들었을 것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사도 바울 자신이, 사울 자신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믿어지지 아니하던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랑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사울이요,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그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구랑 함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친교로 모인다면요, 그 모임 오래 못 갑니다. 모여서 물론 가끔 식사를 하는 모임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모여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눔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눔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빠져버리면요, 그 모임은 앞으로 모이기 힘들어지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초등학교 동기생들 모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초등학교 뭐 동창회 이런 거 연락이 오죠.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은 훈련의 온상지가 바로 초등학교 모임이라는 말도 동기생들 모임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처음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재밌죠. 그래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헤어질 때 그러죠. 우리 또 만나자 그러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또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만나는 모임에는요, 그 사람의 죄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좋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서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모습,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없는 모임은요, 시간이 갈수록 좋지 못한 악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매주 모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어야 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 모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일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가 되어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제자들과 며칠 있었던 바로 이 시간, 이 시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도망을 쳤던, 떠나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사울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제자들은요, 며칠간 함께 묵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이 제자들은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들이 들려주었던 간증거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버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 속에서 타오르고 있던 그 불꽃, 그 불꽃이 사울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주체를 하지 못하고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사울은요, 회당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걸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의 이 담대함은 제자들과의 모임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깊고 훨씬 더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사울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말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울을요,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사울이 이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거기에서도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다메섹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힘을 얻었던, 담대함을 얻었던 이 사도 바울, 사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곳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함께 출입을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요, 다메섹에 가있던 제자들보다도 더 독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주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죠.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각기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남아있던 성도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순교자적인 자세, 감옥에 끌려가면 끌려가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남아있던 그런 성도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그 성도들은요, 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이미 다 목도를 했겠죠. 스데반은 그때 초대교회 집사였는데요, 안수 집사들이었습니다. 안수를 받았던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을요, 이들은 뭘지 여기서 아니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보여주었던 그 자세, 천사처럼 얼굴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말은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도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다면 영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복음 전파, 죽으면 천국. 여러분 좀 따라하기 힘들죠? 괜찮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복음 전파, 죽으면 천국.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핍박을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몇 번 했었죠.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했던 그런 성도들이었고, 아주 극심한 스데반의 그 핍박, 그리고 이 사울의 극심한 핍박, 그 핍박을 겪어내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더불어서 손을 마주잡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사울도 자연스럽게 이 마음속에,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순교자적인 이 신앙의 불이 사울의 마음속에 막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은 자신이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전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말하면서 변론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 잊어먹으셨나 본데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누가 똑같이 변론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울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죠. 사울은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다메섹에서도 죽임을 당할 뻔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어딘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사울이 죽였던, 직접 그가 책임지고 죽였던 스데반, 이 스데반이요, 변론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변론하는 방법은 바로 스데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 그 온화한 그 모습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죽였던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보여주었던 그 의연한 신앙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스데반의 입에서 나왔던 도무지 대항할 수 없었던 열정을 가지고 내 옆에 댔던 그 말씀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쭉 열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던 그 빛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그냥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날아오는 그 돌, 그 돌로 인해서 얼굴이 터지고 돌 무더기 속에 반묻혀 가면서도 스데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 그 말은요 도저히 사울의 가슴 속에서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쩌면요 그때 이 스데반의 눈빛과 사울의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얼굴이 표독스러워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갔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요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스데반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자적인 신앙, 사울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한 것, 내가 그 복음을 다 전하겠다,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울은요 겁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멋진 신앙을 그가 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론이라든지 거침없는 그 용기, 담대함도 바로 이 스데반과 꼭 닮은 꼴로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던 제자들도 바로 이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죽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순교자라고 해서 천국에서도 큰 영광의 자리에 이들을 앉혀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말씀을요 잘 보시면은 자랑이라 그렇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나는 오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도 죽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그래서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순교자의 반열에 뛰어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 나는 오늘도 죽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신은 살아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무한을 받아도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보통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오늘도 죽었다,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저는 좀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도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읽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요, 거기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왕 노릇을 하는 이 사람들인데요, 이 왕들이 누굽니까? 이 왕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죄송합니다, 목베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입니다. 자, 이 표현이 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조금 마음이 힘들죠. 목베임을 당했다는 이 표현이요, 그렇게 조금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목을 베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를 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우십니다. 보좌에 앉히십니다. 그 보좌에 앉혀놓으시고 너희들이 승리자다 그러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가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사울과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순교자의 특징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시대에는요, 이 복음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순교자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사탄이 했던 일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사탄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자세,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일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던지면요, 큰 소리로 전도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전도요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입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전도요. 왜 화장을 합니까? 전도요.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전도요. 왜 친구를 만납니까? 전도요, 전도요 크게 하라니까요. 왜 삽니까? 왜 운동을 합니까? 전도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전도요. 우리는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천성은요, 복음 전하기 싫어합니다. 친구들 다 모여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 우리 천성 자체가, 본성 자체가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죽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들, 그것이 자연적인 죽음이든지 타의에 의한 죽음이든지 그는 분명히 순교자적인 삶을 산 것임에 그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사람을 만나면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차 사고가 나도, 아,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먼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 너는 본성을 죽이고 순교자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의 자랑이 오늘도 나는 나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저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36